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19일 지중해에 떨어진 이집트 항공 여객기가 추락 몇 분 전에 객실 부분에서 화재 경보가 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넷 항공 전문 사이트 Aviation Herald는 비행 기록을 근거로 사고 비행기의 화장실 쪽에서 추락 직전 화재 경보가 울렸다고 밝혔습니다. 에비에이션 헤랄드는 항공사가 비행기로부터 비행 기록을 내려받는 체제를 통해 해당 자료를 얻었다고 전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현지 시각으로 오전 2시 26분경 화장실에서 연기가 감지됐습니다. 현재 이집트 당국이 화재 발생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수색대가 사고 비행기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시신과 승객 소지품 등을 발견했습니다. 수색대는 현재 여객기 잔해를 계속 찾고 있습니다. 페루 검찰이 대선 후보인 케이코 후지모리 씨와 그의 남편에 대한 돈 세탁 혐의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에 조용히 시작됐지만 페루 리마에 있는 엘코르메시오 신문이 이 사실을 보도한 뒤인 지난 20일 널리 알려졌습니다. 조사는 수상한 거래와 선거 자금 기부에 집중됩니다. 현재 후지모리 후보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후지모리 후보에 대한 조사 소식은 대통령 선거를 딱 2주 앞두고 나왔습니다. 이틀 전에는 후지모리 후보의 참모 한 명이 이번 조사와 관계가 없는 돈 세탁 모의 혐의로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후지모리 후보는 다음 달 치러지는 대선 결선 투표에서 이기면 페루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됩니다. 일본에 모인 서방 선진 7개국 G7 재무장관들이 소비자들이 씀씀이를 아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 재무장관은 소비자들의 이런 경향이 세계 경제에 큰 어려움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회사와 공장들이 물건을 만들어내지만 사람들이 사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소타로 일본 재무장관은 수요가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제이콥 루 미국 재무장관은 각 나라와 기업이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모든 방안을 다 써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G7 나라들은 대부분 정부 돈을 써서 침체한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방법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유럽 경제 강국인 독일은 이런 정책에 조심스럽습니다. 한편 G7 재무장관들은 영국이 유럽연합 EU에서 탈퇴하는 이른바 브렉시트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강석주 전 북한 노동당 국제 담당 비서가 20일 식도암으로 사망했다고 북한 조선중앙방송이 21일 보도했습니다. 중앙방송은 강석주가 식도암으로 인한 급성 호흡부전으로 2016년 5월 20일 76살을 일기로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강석주의 시신은 평양시 보통강유역 서장회관에 안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앙방송은 조객들을 5월 21일 16시부터 20시까지 맞이할 것이라며 5월 22일 8시에 영구를 발인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강석주 국장 및 국가장의위원회는 최룡해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이 위원장을 맡았고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과 박봉주 내각 총리 등 50여 명으로 구성됐습니다. 강석주 전 비서는 외교부에서 제1부부장 등을 지내며 제네바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 대미 외교를 총괄했습니다. 알렉산드르 갈루슈카 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은 19일 라진 하산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19일 러시아 소치에서 열린 러시아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한 갈루슈카 장관은 기자들에게 라진 핫산과 같은 러시아 북한 사이의 중대하고 혁신적인 사업이 어떤 제재들이 행해진다고 타격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같은 행사에 참석한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7차 당대회를 전후에 나온 북한의 제안을 관련 당사국들이 충분한 검토 없이 성급하게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내일 북한은 계속해서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7도에서 18도, 낮 최고기온은 19도에서 32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세계뉴스의 김정우였습니다.
곧이어 뉴스 듣기 세상 보기와 역사 속 오늘이 방송됩니다.
청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이은경입니다. 미 공화당의 사실상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자신이 백악관에 입성할 경우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의 고위 지도자는 미국 공화당의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와의 대화에 대해 나쁠 것이 없다고 말했는데요. 한반도 전망대 시간에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18일 북한이 비핵화를 약속하면 대화에 나서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대북 압박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군축회의에서 북한의 핵 관련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두 나라는 북한이 먼저 비핵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사이비, 즉 광신도 집단과 같으며 주민들보다 정권의 생존을 우선시하는 게 문제라고 버나드 샴포 전 주한미군 8군 사령관이 말했습니다. 북한의 계속되는 대화 언급에 대해 한국 정부는 북한이 수십 년간 해온 자기 주장이며 선전선동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타이완 역사상 첫 여성 총통이 취임했습니다. 차이잉원 총통은 경제난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꼽으면서 중국에는 긍정적인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미국과 쿠바가 두 나라 관계 획기적인 개선을 위한 실무 회의를 아바나에서 개최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이집트로 향하던 이집트 여객기가 추락한 가운데 테러 공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 주간 주요 뉴스를 정리해보는 뉴스특기 세상보기 한반도 전망대로 문 열겠습니다. BOA 서울지국 박병용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유엔 군축회의에서 북한의 핵 관련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스위스 연방정부와 유럽연합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이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반도 전망대의 오늘 순서는 이 소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엔 군축회의에서 북한의 핵 개발을 놓고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북한이 주장한 내용은 뭔지부터 정리를 해주시죠.
네, 북한 대표는 지난 17일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유엔 유럽본부에서 열린 유엔 군축회의에서 북한의 핵 보유를 합리화하는 주장을 폈습니다. 북한의 적대 세력들이 제기하는 핵 위협에 맞설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었는데요.
네.
북한 대표는 그 같은 주장을 하는 한편으로 만약 미국과 한국이 합동 군사훈련을 중단하면 핵실험을 동결할 용의가 있다는 발언도 했습니다. 북한 대표는 이와 함께 북한의 자주권이 침해받지 않는 한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도 재차 밝혔습니다. 이런 주장은 북한 노동당 7차 대회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밝힌 내용입니다. 북한 대표는 또 핵 문제와 관련한 대화는 당사국 간의 상호 존중과 평등에 기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북한은 제재의 압력이나 일방적인 위협 아래서는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대표는 북한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였습니까?
네, 한마디로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하면서 북한은 먼저 국제적 의무를 다하라고 요구했는데요.
네.
미국 대표는 북한이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국제적 의무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자체 핵활동을 포기하고 비핵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대표는 이와 함께 미국은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한국 대표는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네, 한국 대표는 대화의 전제 조건을 거론하는 북한 대표의 발언을 비판하면서 북한은 먼저 검증 가능하고 되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핵활동과 핵위협을 중단해야 대화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대표는 그러나 북한의 메시지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유엔 군축회의는 어떤 기구인지 살펴보고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엔 군축회의가 이 기구가 언제 설립이 됐습니까?
네, 유엔 군축회의는 냉전 시대이던 지난 1959년 동서 양 진영에서 다섯 나라식으로 구성된 10개국 군축위원회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지난 1979년 군축회의로 명칭이 변경됐고 현재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회원국은 65개국입니다. 군축회의는 유엔, 그러니까 국제연합의 공식 조직은 아니지만 유엔 사무총장의 대리인을 통해 유엔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서 유엔 군축회의로도 불립니다. 유엔 군축회의는 지난 1994년 지하 핵실험 등 모든 핵실험을 금지하는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 약칭 CTBT를 논의하기 시작해 유엔 총회에서 결의안이 정식으로 채택돼 한국을 비롯한 71개국이 서명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유엔 군축회의는 이 밖에도 생물무기 금지조약과 화학무기 금지조약도 채택했습니다.
그렇군요. 방금 유엔 군축회의에서 미국 대표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발언을 소개했었는데요. 러시아 전문가도 그 같은 견해 동조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산하 국제경제와 국제관계연구소의 페도롭스키 아시아 태평양 지역 실장은 북한이 지난 7차 노동당 대회에서 스스로를 핵 보유국으로 천명하고 국제사회에 이를 인정하기를 요구했지만 북한의 그 같은 태도가 받아들여지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페도롭스키 실장은 무엇보다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실험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북한을 제외한 국제사회가 모두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페도롭스키 실장은 따라서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는 현재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 확보를 위한 협상인 6자회담에 참가하고 있는 강국들로부터 공감을 끌어내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한 유엔 안보리 결의 이후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당사국은 모두 제재에 들어갔습니다. 이 북한 제재 대열에 스위스와 유럽연합 EU도 동참을 했습니다. 이들의 북한 제재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나요?
네, 스위스 연방정부는 지난 18일 새로운 북한 제재를 전면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스위스 내 모든 북한 관련 자산의 동결과 금융 서비스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당을 포함해 북한 당국이 스위스 은행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모든 자산이 동결됩니다. 이와 함께 김정은 제1위원장이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고급 시계와 설상차를 비롯한 스키 관련 용품, 그리고 골프와 볼링 용품 등 사치품들이 수출 금지 품목에 대거 포함됐습니다. 유럽연합 EU도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북한군 고위 관계자와 기관 등을 제재 대상 명단에 추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EU의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의 개인은 66명으로 늘었고 기관도 42곳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동안 스위스는 북한의 유럽 내 금융거래 거점으로 의심을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스위스의 이번 금융 제재는 북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십니까?
네, 한국 정부와 북한 문제 전문가들은 북한이 스위스 내 은행 계좌를 통해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비자금이나 각종 사업자금을 숨기거나 거래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스위스의 이번 조치가 북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네.
북한에 대한 금융 제재는 지난 2005년 미국 정부가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에 대해서 내린 제재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영국의 온라인 일간신문 텔레그래프는 지난 2010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사망하기 전에 스위스 등 유럽에 40억 달러에 이르는 비자금을 예치해놓고 관리하다가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을 제재한 이후에 이 비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해 군산에 예치해놓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스위스 당국이 이 같은 은밀한 거래를 찾아내는 것이 이번 제재 효과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기자 설명회에서 스위스 정부의 조치를 환영하며 스위스 정부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북한의 각종 은행 계좌를 확인하면 적절한 조치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군축회의에서 논의된 북한 핵 문제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스위스 연방정부와 유럽연합, EU의 북한 제재 이행 소식 살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한반도 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과 사회단체들이 제7차 노동당 대회 이후 연일 통일과 평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떤 내용들인지 살펴볼까요?
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19일 조선반도의 평화보장은 절박한 현실적 과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노동당의 현명한 용도에 따라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고 전쟁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떨쳐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보다 하루 전에도 민족자주는 통일운동의 생명선이라는 기사에서 남과 북은 하나의 핏줄을 이은 동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난 16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의 정부 정당 사회단체의 공동성명을 보도했는데요.
네.
김정은 제1위원장이 새롭게 제시한 조국 통일 노선에 공감하고 절대적으로 지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네, 한국 정부는 선전선동에 불과하다는 반응입니다. 한국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은 지난 18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언급 없이 대화를 말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 관영매체나 관변단체의 최근 주장은 수십 년 동안 있어왔던 북한의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서 핵포기와 관련된 어떤 언급도 없이 그런 주장을 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홍영표 한국통일부 장관도 지난 18일 민주평통 해외지역회의에 참석해 북한이 최근 언급한 남북대화는 진정성이 없다고 말하고 먼저 비핵화 의지를 보이라고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통일과 평화 공세에 대해서 한국 내 전문가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네. 북한 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북한이 남북대화를 언급한 것은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임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미북회담으로 가는 징검다리를 놓겠다는 계산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제사회의 제재를 앞으로 미북대화를 통해 풀어보려는 구도의 전제로 남북관계 개선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동국대 북한학과 고유한 교수는 북한의 의도에 대해 완전한 비핵화까지가 아니라 비핵화의 초기 단계 정도까지만 양보하면서 미국과 평화협상을 재개함으로써 북미 관계를 개선하고 국제적인 고립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를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런 구도의 전제로 우선 남북관계 개선을 활용하려는 시도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세종연구소 정성장 통일전략연구실장은 평화공세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총선거에서 야당이 압승한 것에 고무돼 박근혜 정부를 압박하는 카드로 평화공세에 나서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하지만 이런 행보가 실제 남북대화로 연결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전망했습니다.
북한은 리용호 외무성 부상을 외무상으로 발탁했습니다. 이 리용호 외무상 어떤 인물입니까?
네, 미국과 한국의 전문가들은 리용호 신임 북한 외무상이 직업 외교관 출신으로 서방 세계를 이해하는 인물이기는 하지만 북한의 이익을 강하게 대변하는 데는 변함이 없다는 평가들입니다. 미 국무부 소속으로 북핵 협상에 참여했던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의 조엘 위트 선임 연구원은 리 외무상과 여러 차례 협상 테이블에서 만났습니다. 위트 선임 연구원은 리 외무상이 사안에 정통한 실력 있는 인물로 북한의 이익을 강하게 대변하지만 최소한 말은 통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부에서는 리 외무상의 임명으로 미북 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미국 대사는 리 외무상이 미국과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인물이라고 평가하고, 김정은 제1위원장이 그를 외무상으로 발탁한 것은 미국과 대결이 아닌 대화를 하고 싶어하는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미북 대화와 관련해서 미국 공화당의 사실상 대통령 선거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과 대화할 의사가 있다고 밝혀서 관심을 모았었습니다. 북한 측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북한의 의회격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양형섭 부위원장은 김정은 제1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다는 트럼프 후보의 발언에 대해 그렇게 되면 나쁠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양 부위원장은 지난 18일 평양에서 AP통신의 영상 제공회사인 APTN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양 부위원장은 또 북한을 억압하지 않는다면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되든 상관이 없다면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양형섭 부위원장의 그 같은 발언에 대해서 미국 내부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네, 미국 국가정보국 산하 국가비확산센터 소장을 지낸 조셉 디트라니 씨는 지난 19일 북한 정권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때부터 정상회담 등 미북 대화를 꾸준히 원해왔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후보의 발언을 북한이 반기는 것은 이상할 게 없다는 반응인데요.
네.
디트라니 소장은 그러나 미북 정상회담이 곧바로 성사되는 것은 위험이 많고 성공 가능성도 적다면서 고위급 양자회담 등을 통해 충분한 사전협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 중앙정보국 출신인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후보의 발언에 대한 양형섭 부위원장의 반응에 무게를 둘 게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와 접촉을 바란다고 주기적으로 밝히면서도 조건을 내세워 뒤틀리게 하는 것이 지금까지 북한 정권이 보여온 전형적인 행태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백악관 아시아 담당 보좌관을 지낸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부소장은 트럼프 후보의 발언을 매우 나쁜 구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린 부소장은 김정은 제1위원장에게는 핵무기를 포기할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정상회담이 열리면 오히려 북한의 핵무장을 용인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북한 정권의 핵무장 선전에 역이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노동당 7차 당대회 이후 북한 관영 매체와 관변단체들이 통일과 평화 공세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과 또 미국과 북한의 대화와 관련한 미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미 육군부대에서 열린 한국전쟁과 한반도 정세에 대한 토론회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한 미 8군 사령관이었죠. 버나드 샴포 전 사령관의 북한 체제에 대한 평가가 이번 주 관심을 끌었었습니다. 이 내용 정리해 주시죠.
네. 샴포 전 사령관은 북한 체제가 광신도 집단과 거의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아주 어린 나이 때부터 정권 수뇌부에 대해 충성을 다하도록 외골수로 주입받으며 자란다고 설명했습니다. 샴포 전 사령관은 이런 배경 때문에 북한 지도자는 신과 다르지 않으며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은 기독교의 삼위일체와 비슷하게 숭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삼위일체란 기독교 교리의 핵심으로 성부와 성자, 성령이 인격적으로는 별개이면서도 본질은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샴포 전 사령관은 북한의 이런 광신적 숭배 교육 때문에 북한의 학교와 건물에서는 거대한 동상과 구호들을 어디서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샴포 전 사령관이 또 북한 체제 성격 규정과 관련해서 또 어떤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나요?
네, 인간을 사랑하는 인격적인 신과는 달리 북한은 정권의 생존이 주민의 생활보다 우선시되는 게 문제라고 샴포 전 사령관은 지적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민생보다 정권의 생존에 더 매달리고 있으며 이 때문에 주민들을 희생시키고 있다고 샴포 전 사령관은 우려했습니다.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했습니까?
네, 샴포 전 사령관은 현재 한반도가 매우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핵심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는 3대 세습을 한 김정은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샴포 전 사령관은 김정은이 이성적이지만 매우 예측하기 힘들고 잔인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위협은 매우 실제적이며 김정은이 북한의 권력을 많이 장악한 상태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의 또 다른 주제는 한국전쟁에 관한 것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어떤 내용의 토론들이 있었습니까?
네, 이 부분의 토론에서는 6.25 한국전쟁에서 소련제 미그 15기 넉 대를 격추한 예비역 장성인데요. 클리블랜드 예비역 공군 중장이 한국전쟁은 승리한 전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당시 미군은 공산군의 침략을 격퇴하라는 유엔의 요청을 수행했으며 그 승리의 증거는 이번 행사가 열린 미국 조지아주와 인근 알라바마주에 진출한 한국 자동차 공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클리블랜드 전 중장은 미군과 한국군, 유엔군이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았다면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와서 공장을 지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북한 주민들은 어릴 때부터 수뇌부에 충성하도록 외골수로 교육을 받아 사회 전체가 광신도 집단과 비슷하다는 지적과 함께 한국전쟁은 미군과 한국군 그리고 유엔군이 승리한 전쟁이었다는 토론의 소식까지 들었습니다. 한 주 동안 있었던 한반도 관련 주요 소식들을 살펴본 한반도 전망대 서울지국 박병용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지난 한 주간 뉴스의 중심에 선 인물을 살펴보는 화제의 인물 이어가겠습니다. 이승철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친구의 친구를 사랑했네 보내드립니다.
눈 오는 날이던가 벤치에 홀로 앉아 그녀를 기다리다 친구의 친구를 만났네 동그랗게 그 눈이 예쁘게 보이지만 친구의 친구기에 사랑할 순 없어 내 널 갖고 싶다고 말을 해볼까 차라리 눈 감고 뒤돌아서서 고백해볼까 벤치에 홀로 앉아 그녀를 기다리다 친구의 친구를 만났네
좋은 작가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한국 문학을 읽으면서 느꼈던 기쁨을 뭔가 함께 나눈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세계 최고 권위의 영국 맨부커 문학상을 아시아 최초로 수상한 한국 소설가 한강 씨입니다. 맨부커 문학상은 노벨 문학상, 프랑스 공쿠르 상과 함께 세계 3대 문학상으로 꼽히는데 영연방 작가와 비영연방 작가를 나눠서 시상합니다. 영어로 번역된 한강 씨의 소설 채식주의자는 올해 맨부커 인터내셔널 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됐고 번역가도 함께 상을 받았습니다. 1970년생인 한강 씨는 1993년 서울의 겨울이라는 시를 발표하며 등단했습니다. 아버지는 아재아재 바라아재로 유명한 소설가 한승원 씨고 오빠도 소설가, 남편도 문학평론가로 활동하는 문인 집안 출신입니다. 한강 씨는 한국에서 이미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는 작가였는데 서정적 문장과 비극적 작품 세계로 주목받았습니다. 이번 수상작 채식주의자도 한 여성이 죽음에 다가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주인공 영애는 폭력을 거부하기 위해 음식을 멀리하고 스스로 나무가 돼간다고 생각합니다. 무거운 내용이지만 아름다움과 공포가 강렬한 조화를 이루는 소설이라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맨부커 심사위원회들도 채식주의자를 수상작으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 평범한 여성이 자신을 둘러싼 모든 관습을 거부하는 과정을 간결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담아냈다면서 독자의 마음과 꿈속에 오래도록 남을 작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강 씨는 수상 소감에서 소설을 쓰는 건 스스로를 향한 질문의 과정이었다면서 종종 고통스럽고 힘들기도 했지만 그 질문 안에 끝까지 머물고자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수상 소식을 접한 한국 문학계와 출판계는 한국 문학이 세계 무대에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한편 채식주의자를 직접 읽으려는 독자들이 몰리면서 한국에서는 출간된 지 10년 만에 다시 가장 많이 팔리는 소설 목록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 화제 인물, 아시아 최초로 맨부커 문학상을 수상한 한국 소설가 한강 씨였습니다.
뉴스가 쉬워집니다. 뉴스가 재밌어집니다. 좀 더 가까워진 세상. 뉴스 듣기 세상 보기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소리 방송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지난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소식을 살펴보는 오늘의 세계 시간입니다. 김근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시아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타이완에서 첫 번째 여성 총통이 취임을 했죠?
네, 지난 20일에 취임식이 열렸는데요. 지난 타이완 총선에서 승리한 타이완 민진당의 차이잉원 주석이 타이완의 14대 총통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정권 교체가 이번 이제 총선에서 이루어지면서 새 총통이 취임하게 됐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타이완 역사상 최초의 여성 총통이고요. 또 게다가 이 중화권 전체를 통틀어서도요. 과거 벌써 뭐 오래전 얘기가 될 텐데
네네.
이 당나라 시절의 측천무 이래에 네. 첫 여성 통치자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앞으로 타이완을 어떻게 이끌어 갈지 참 주목이 됩니다. 취임식에서는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차잉원 총통이 20일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 연설을 하면서 시간의 대부분을 경제에 할애를 했습니다. 그만큼 가장 중요한 화두가 경제인데요. 타이완에서는 청년 실업 해소 또 이를 위한 개혁 작업을 차이잉원 총통이 연설에서 강조를 했습니다. 타이완이 최근 몇 년 새 극심한 취업난과 함께 부동산 가격 폭등 같은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면서 빈부격차도 심해지고 또 사회적 갈등까지 높아졌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결국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타이완 국민들의 마잉주 전 정권에 대한 분노가 8년 만에 정권 교체로 이어진 겁니다.
네, 타이완뿐만 아니라 요즘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 경제에 대한 불만이 정권을 교체하는 데 주요 이유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최근에 잇따라 지도자가 바뀐 중남미 여러 나라에서도요. 경제에 대한 불만으로 그동안 집권했던 좌파 정권들이 잇따라 물러나거나 또 현재 흔들리고 있죠.
네.
타이완의 경우에도요. 특히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청년층의 실업률 또 저임금 문제가 심각하게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네.
젊은이들이 이제 취업도 잘 안 되고 어렵게 취업을 하더라도 이 돈을 충분히 임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죠. 차이잉원 총통도요 취임 연설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자신이 앞으로 정부를 이끌면서 특별히 강조해야 하는 것은 타이완 젊은이들의 실업. 또 저임금 문제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 이 타이완에서 청년 실업 문제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가요?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요.
네.
최근에 타이완의 20대 청년 실업률이 12%까지 급등했다고 합니다. 이는 타이완 전체 실업률이 4% 선에 머물고 있는 데 비해서 3배나 높으니까 특히 이제 청년 실업률이 심각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네.
또한 최저임금 문제도 아까 조금 언급을 제가 했었는데요.
네네.
타이완의 법정 최저임금이 월 613달러인데
네.
타이완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한 젊은이들이 이 최저임금보다 얼마 높지 않은 671달러 정도를 평균 월급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네.
지난해 한 타이완 신문은요. 한국의 대졸 초봉이 이제 월급이죠.
네.
2249달러인데
네.
이는 대만 대졸자의 2.78배라는 기사를 내보내서 타이완 사회가 충격에 빠지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 차이 총통이 소속된 민진당이 타이완을 중국으로부터 독립시키자는 주장을 꾸준히 펼쳐왔기 때문에
네.
이 새로운 총통이 독립 논의에 대한 입장이나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을지도 참 관심이 쏠렸었는데 어떻습니까? 어떤 입장인가요?
사실 취임사에서는요.
네.
이 중국과 타이완과의 관계, 뭐 양안 관계 이렇게 부르죠.
네.
여기에 대해서 거의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정부가 앞서 이제 이 차이잉원 총통의 총통 취임에 앞서서 타이완이 새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이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
네.
이런 이제 줄기찬 요구를 했었는데
네.
차이 총통이 취임사에서 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담은 이 과거 1992년 양측의 합의에 대해서 합의 사실만 언급을 했을 뿐 실제 내용에서는 거의 거론을 하지 않았는데요.
네.
따라서 앞서 전망됐던 것처럼 이 양안 관계가 악화될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이 많고요.
네.
또 이 타이완에서는 이 차이잉원 총통 정부가 물론 이제 취임식에서 양안 관계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앞서 보였던 성향처럼 이 중국의 영향력으로부터 탈피하는 쪽에 무게를 둘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타이완의 독립을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또 중국 측이 요구한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언급을 이렇게 슬쩍 조금 피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런 차이 총통의 취임사에 대해서 중국 정부는 어떤 반응입니까?
네, 부정적인 반응이죠.
네.
경고 메시지를 내놨는데요. 파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같은 날 정례 브리핑에서 타이완 정국에 어떠한 변화가 있더라도 중국 정부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할 것이다. 또 타이완 독립 반대, 두 개의 중국 반대, 이런 중국의 입장은 모두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 이 화 대변인은요, 차이 총통이 취임사에서 미국, 일본과의 관계를 심화시키고 타이완의 국제적 지위를 제고하겠다 이렇게 말한 데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을 했는데요.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제하는 중국의 입장에서 세계 각국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정치적 기초이자 전제 조건이라는 점을 가득 강조하면서 타이완의 이런 이 독자적인 국제 외교 무대에서의 행보에 대해서 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타이완의 새 정권과 중국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참 두고 봐야겠네요.
네,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차이잉원 신임 타이완 총통이 앞서 유화 정책을 펼쳤던
네.
전임 마이주 총통과는 분명히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이 취임사에서도 그런 성향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중국과의 갈등은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들의 예상이 많습니다.
네, 타이완에서 첫 여성 총통이 취임했다는 소식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 뉴스듣기 세상 보기 오늘의 세계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미국과 쿠바 관계에 관한 소식인데요. 두 나라 당국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획기적인 관계 개선을 위한 실무회의가 열렸죠?
네, 이 획기적인 관계 개선이란 말은 이제 표현은 이 쿠바 대표가 쓴 말입니다.
네네.
뭐 미국과 쿠바가 잘 알려진 대로 양국 정상들이 각각 이제 외교 관계 정상화를 발표하고요. 이후에 뭐 대사관 개설, 또 여러 가지 뭐 경제 협력이나 인적 교류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이 협력 관계를 위한 진전이 있었죠. 특히 두 나라가 이 관계 정상화를 위한 후속 조치로 실무회의를 열고 있는데 이번에 3차 실무회의가 지난 16일부터 쿠바 아바나에서 이틀간 열렸습니다. 쿠바 쪽에서는 호세피나 비달 외무부 미국 과장 또 미국 측에서는 존 케리 국무장관의 선임 보좌관인 크리스티 케니 씨가 참석을 했는데 이 비달 이 쿠바 외무부 미국 과장이 획기적인 관계 개선 또 획기적인 안건 이런 표현을 하면서 기대감을 높였죠.
쿠바가 미국에 조금 더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사실 지난 3월에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 쿠바를 직접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네.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의장과 회담을 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뭐 역사적인 방문이었죠. 하지만 이후에도요, 쿠바 기관지 등에는 피델 카스트로 전 국가평의회의장 또 유력한 정치인들의 오바마 대통령의 방문에 대한 비판적인 기고문이 실리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비달 과장은요 이번에 실무회의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쿠바 방문이 양국 모두의 이익을 개선하기 위한 촉매제가 될 것이라는 것이 앞서 라울 카스트로 국가평의회의장의 일관된 입장이었고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요.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있어서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획기적인 그런 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가 됐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이번에 논의된 안건들은 뭡니까?
미국 국무부는요. 이번 3차 실무회의에 대해서 양국 정부는 환경보호, 또 민간항공, 직접 우편, 해상 및 항만 보안, 보건, 농업, 교육 뭐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죠. 이런 다양한 분야들에 대해서 협력을 향한 발전이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긍정적인 평가죠.
네.
또 양측이 인권, 또 1959년 쿠바 혁명 이후 몰수된 미국 시민과 기업의 재산 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회의를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덧붙였는데 미국은 이 미국 내에서 이 쿠바와의 관계 개선에 대한 비판적인 그런 목소리들을 인식해서 항상 인권 문제를 강조했다는 점을 언급을 하고 있죠. 쿠바에서는요 이번 실무 회의에 대해서 역시 또 환경과 우편, 항공 등 분야에서 협력이 있었다면서 계속되는 미국의 무역 봉쇄가 경제 협력의 발전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런 기존 주장도 유지를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실무 회의가 3차 회의였고요. 미국과 쿠바가 지난해 7월 대사관 상호 개설 이후에 인적 교류 또 경제 협력을 중심으로 이 관계 개선의 그런 범위들을 또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네, 미국과 쿠바 간 관계 정상화를 위한 3차 실무 회의가 쿠바 아바나에서 열렸다는 소식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번 주에 프랑스에서 이집트를 향하는 여객기가 추락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객기 잔해가 발견이 됐죠?
네. 이집트군이 잔해를 발견했다고 밝혔는데요. 추락 사건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네.
이집트 항공 소속 여객기가 지난 18일 밤 11시에 66명을 태우고 프랑스 파리에서 출발해서 카이로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새벽 2시 30분쯤 이 지중해상에서 이 레이더에서 사라졌다고 처음 이제 발표가 됐고 나중에 추락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집트군은 하루 만에 알렉산드리아 북쪽으로 300km 떨어진 지중해상에서 탑승객들의 개인 물품 또 사고기 잔해 조각들이 바다에 떠 있는 것을 발견했고 이 동체를 인양하기 위한 그런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가 상당 시간 비행을 한 후에 추락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3시간 반가량 네. 비행을 한 것이죠. 또 이제 목적지인 카이로까지 거의 이제 날아간 후에 이 지중해상에서 추락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집트 정부가 테러 가능성을 언급했다고요.
네. 셰리프 파티 이집트 항공 민간항공부 장관인데요. 이번 여객기 실종 사고가 이제 기술적인 결함보다는 테러 공격을 받아서 추락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추락한 여객기가 운항한 지 12년째밖에 되지 않은 그런 비행기라는 건데요. 또 이 추락한 여객기가 항로 주변 어느 공항에도 착륙하거나 비상 착륙을 시도하려 한 그런 흔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갑자기 이제 추락을 했다는 것이죠.
네, 연락도 없이요.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테러 가능성을 언급을 했는데 물론 거기에 대해서 뒷받침하는 확실한 증거를 제기한 건 아니고요. 또 이 파티 이집트 장관은 만약 테러 공격으로 확인된다면 이 여객기가 출발을 한 이 프랑스에도 책임이 있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프랑스는 어떤 책임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프랑스에서 출발을 했는데 과연 이 테러 공격에 의한 것이라면
네네.
이 공항 보안 시스템에 네. 허점이 있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프랑스는 입장이 어떻습니까?
훨씬 더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이집트 여객기 이 추락이
이
테러 공격 때문이라는 그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장 마르크 아이로 프랑스 외무장관은요. 20일 프랑스 언론과 인터뷰에서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지만 테러 공격에 의한 추락일 가능성을 뒷받침할 증거는 아직 아무것도 없다.
네.
따라서 그런 가능성의 무게를 둬서는 안 된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공중에서 추락을 했다면 이 탑승자 전원이 모두 사망했을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그렇죠.
국적들이 어떻습니까? 어느 나라가 가장 많은가요?
파리에서 출발해서 이제 카이로로 오던 이집트 여객기였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이 프랑스와 이집트 국적자들이 탑승을 하고 있었는데 비행기에는 기장을 비롯한 승무원 10명과 승객 56명 모두 66명이 탑승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집트인이 30명으로 가장 많았고 프랑스인 15명이었고요. 이 밖에도 영국과 벨기에, 이라크, 쿠웨이트, 수단 등 모두 12개 나라의 국적을 가진 탑승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나 한국 국적자는 탑승하지 않았습니다.
근래에 이렇게 이집트와 관련된 여객기 사고가 많았었던 것 같은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사실 지난 3월에도요 이집트 항공 소속의 같은 항공사입니다. 이번에 추락한 여객기와 또 다른 여객기가 공중에서 납치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테러범의 소행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국제사회가 긴장을 했었는데 사실은 이 테러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납치범의 소행이었고 또 이 전원을 풀어줬죠. 이 납치범도 이 체포될 당시에 처음에는 폭탄인 줄 알았는데 가짜 폭탄 조끼를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에는 러시아 여객기가 이집트 시나이반도 상공에서 폭발해서 200명 이상 사망하는 그런 참사가 있었고요.
네.
당시에 이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이 배후를 주장을 했었죠.
네, 승객과 승무원 66명을 태운 채 추락한 이집트 여객기가 지중해에서 발견된 가운데 추락 원인을 놓고 테러의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뚜렷한 단서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소식까지 지난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지구촌 뉴스 김근삼 기자와 함께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뉴스 듣기 세상 보기도 문을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끝곡으로 뱅크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가질 수 없는 너 보내드립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은경이었습니다.
I'm not afraid to die.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04년 5월 21일 오늘. 국제 축구 연맹인 FIFA가 창립됐습니다. 프랑스, 네덜란드, 덴마크, 벨기에, 스위스, 스웨덴, 에스파냐의 7개국 대표들이 프랑스 파리에 모여 국제 축구 조직을 설립한 것이었습니다. 유럽에서는 과거 국가별로 축구협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축구 경기가 국제적으로 확대되자 이를 관리하고 이끌어 나갈 조직이 필요해졌습니다. 그 결과 프랑스의 주도로 국제 축구 연맹이 결성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FIFA는 1930년 7월 우루과이에서 개최된 제1회 월드컵 대회를 시작으로 4년마다 한 번씩 월드컵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현재 월드컵 대회는 10억 이상의 인구가 즐기는 세계적인 축구 축제가 되고 있습니다. 피파의 본부는 스위스 쥐리에 있으며 전 세계 204개국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1947년에, 북한은 이로부터 11년 후인 1958년에 각각 피파에 가입했습니다. 지난 2002년 한국은 일본과 공동으로 월드컵 대회를 개최, 4위를 차지했습니다. 1991년 5월 21일 오늘. 인도의 전 수상이었던 라지브 간디가 암살됩니다.
She detonates the bomb. She explodes. And so does he.
간디는 이날 인도 남부 타밀나두주에서 국민의회당 선거 유세 도중 꽃다발 속에 숨겨진 폭탄이 터져 목숨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라지브 간디의 어머니인 인디라 간디 전 수상이 1984년 그녀의 경호원이었던 시크 교도에게 암살당한 지 7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라지브 간디의 암살범으로는 타밀의 분리 독립을 주장해오던 무장단체인 타밀 엘람 해방 호랑이가 지목됐습니다. 라지브 간디가 목숨을 잃자 인도는 정치적 혼란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자 라지브 간디의 아내인 소니아 간디가 국민의회당의 총재를 맡아 전국 수습에 나서게 됩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들도 연락 주십시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번이며 지역번호 201을 누르신 후에 205-9942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는 짧은 음악이 나오면 77번을 누르시고 메시지를 남기시면 됩니다. 또 제보하시는 분의 연락처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24시간 언제나 전화하실 수 있는 미국의 소리 방송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잠시 후 8시 30분부터는 VOA 세계 뉴스에 이어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과 사랑의 추억 연가 English with You가 방송됩니다.